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 코리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11시에 9580kHz로 다음날 오전 6시에 9860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9시에 15530kHz로 밤 10시에 974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15255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제12과 충성된 자에게 주어질 상급. 3월 25일 안식일의 일몰 시간은 오후 6시 48분입니다. 기억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마태복음 25장 21절. 비록 우리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신실한 삶을 위한 동기로 최후의 상급에 대한 소망을 제시한다. 결국 우리가 받는 모든 것은 언제나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다윗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시편 19편 7에서 11절.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가 받을 상급에 관해 이야기한다. 그 상급은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된 것으로서 재림 후에 끔찍한 죄의 결과들이 마침내 완전히 사라지게 된 후에 받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허락된 약속은 무엇이며 그것을 받게 될 것이라는 어떤 보증이 주어져 있는가? 학습 목표입니다. 깨닫기. 하늘의 상급은 공로가 아닌 예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을 깨닫는다. 느끼기. 상급을 바라보며 충성되게 봉사한 믿음의 선조들의 모본을 생각한다. 행하기.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원을 충성되게 관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다음의 내용을 안교소 그룹 시간에 함께 토의해 보십시오. 1. 노력을 통해 상을 받거나 어떤 상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적이 있습니까? 2.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 종처럼 부족한 노력에도 귀한 것을 누린 경험이 있습니까? 3.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이 진실한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4. 예수님께서 하늘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5. 하나님은 우리가 성취한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실까요? 6. 고난을 당하면서도 바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7.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원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결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상급은 죄의 결과들이 사라진 재림 후에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상급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은 것이며 분명히 신뢰할 수 있는 약속입니다. 바울과 믿음의 선조들은 약속된 상급에 큰 가치를 두고 끝까지 충성하였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새 하늘을 바라보면서 맡겨주신 자원을 충성되게 관리해야 하겠습니다. 그때 주께서는 충성된 청지기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좋은 하나님 만나셨나요? 말씀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 기도 가운데 만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엘트 시간, 저는 이영미 집사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의 빛이 오늘 마음의 빛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두운 마음을 가지신 분들에게 이 말씀을 빛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근심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을 때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저는 이번 한 주 시간 관리와 또 지식 경영에 관한 강의를 8주 동안 다 마치고, 이제 본인들이 시간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은 어떤 일들인지 기도하며 찾아가는 그러한 청년들을 지도한 것을 마치게 해준 하나님 만났습니다. 8주 동안 8번의 시간 동안 함께하면서 한 명 한 명 그들 안에 보석을 숨겨놓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가슴이 뛰는 것도 보았습니다. 또 그들을 격려할 수 있도록 좋은 마음을 주신 것에 감사했고, 함께 배우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그 꿈에 대해서 기뻐하며 격려해 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특별한 존재이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숨겨놓으신 그 아름다운 꿈들이 얼마나 빛나고 아름답던지요. 옆에서 그 꿈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시간, 꿈을 찾는 시간,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을 구하는 시간, 좀 너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먼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네, 오늘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곧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 일들을 첫째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고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서기관은 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서기관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긴 옷을 입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 그리고 회당의 상자에 앉는 것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던 서기관과 대조되는 서기관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이 서기관은 왜 했을까요? 여기 본문에 보면 그가 대답 잘하시는 줄 알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번에 어떤 말씀을 하실지에 대한 기대와 또 시험하려는 마음도 있을 수 있었겠죠. 서기관이 어떻게 나왔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에게 서기관의 마음 보시고 대답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너가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계명이냐고 첫째가 되는 계명이냐고 물었는데 첫째는 이거다. 주 우리 하나님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유일한 주시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에게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모든 믿는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해석은 달랐습니다. 또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실행하는 정도도 달랐습니다. 먼저 이렇게 한 분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사실은 그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여겨집니다.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마음과 힘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자, 마음은 곧 영에 관한 것입니다.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부분이죠. 힘을 다하여는 혼을 다하라는 말입니다. 의지와 그리고 감정과 지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목숨을 다하여는 이 몸을 다하여 몸의 모든 힘과 열정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이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은 자아의지를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저 하나님 사랑해요. 한 번씩 그런 감정이 들 때마다 잠시 한마디 지나가는 것처럼 고백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온전히 집중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측면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율법을 안다 하나 그 율법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첫째가 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게 된다면 그들이 지켜야 될 율법이 무거운 것이 아닌데 유대인들은 많은 조항에 율법을 두어서 하지 말라는 조항들과 해야 되는 조항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그 율법에 매여서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없는 예배를 수도 없이 하나님 없는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정신이 배치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연장선상에서 사랑을 완성하고 성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내 이웃을 둘째 가는 계명이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에 충실할 때가 많은데요. 진정한 사랑은 나누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보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그러한 사랑이 없을 때 이웃에 대한 사랑도 생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서기관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설명을 더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여 옳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이십니다라고 답하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 거 맞습니다. 다른 분 외에는 없습니다. 또한 그는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도 나옵니다. 마치 예수님의 마음을 다 읽은 것처럼 그는 동감하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지혜 있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류가 이 땅에서 살때 행복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서기관의 답변을 통해서 여러 계명, 십계명이 있지만 이제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또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납니다. 이러한 사랑에 대한 계명을 우리에게 새로 계명을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의 답변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고 했으니, 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에 다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서기관의 동의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을 때, 그곳에서 예, 올소이다 하고 하는 이 동의가 결국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오늘 저는 이런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서기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제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했을 때, 주님께서는 여전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나는 유일한 주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옳소이다. 그 말이 맞으십니다. 제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결심하고 주님께 말씀드리고 고백하였을 때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의 적용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나에 대한 사랑이 바로 이 사역의 원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는 것이 저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금이 있고 또 평안함이 있고 눈물이 없고 그저 우리가 마음이 행복해하기 때문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과 영원히 살수 있기 때문에 가는 곳입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예, 올소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목숨과 바꾸신 우리의 몸을 주님의 성전으로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참빛을 드러낼 수 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용기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일에 오늘 부르신 것에 인하여 감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성령께서 이 사역을 속히 마치시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맞아 기쁜 마음으로 달려나가기 원합니다. 주의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주의 기별을 전할 수 있는 주님 성령 충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와 감동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1편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는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피하라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2001년 9월 11일에 어떤 사건이 우리 지구에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하도 오래된 일이라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아마도 밤 늦은 시간으로 기억이 됩니다. 저는 그날 저의 친한 친구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친구는 말하기를 지금 당장 텔레비전을 켜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 엄청난 테러가 발생했는데 텔레비전에서 생생하게 사건을 비춰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친구의 말을 듣고 재빨리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텔레비전을 켜자마자 눈앞에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불타는 빌딩 건물과 아우성치는 사람들의 모습, 이 사건을 온 세계로 전한 기자들의 모습으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9.11 테러라 부릅니다. 그 테러 사건은 2001년 9월 11일 오전 미국 워싱턴의 국방부 청사, 의사당을 비롯한 주요 관청 건물과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 등이 항공기와 폭탄을 동원한 테러 공격을 동시다발적으로 받은 사건입니다. 승객 92명을 태운 아메리칸 항공 제11편은 이날 오전 7시 59분 보스턴 로건 공항을 출발하여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던 중 공중 납치되었고 이 비행기는 오전 8시 45분 뉴욕의 110층짜리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의 북쪽 건물 상층부의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곧이어 9시 3분쯤 남쪽 빌딩에 유나이티드 항공제 175편이 충돌 폭발하면서 붉은 화염을 내뿜었습니다. 이 여객기도 승객 65명을 태우고 8시 14분 보스턴을 출발 로스앤젤레스를 향하여 가던 중에 납치됐던 비행기였습니다.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에는 9시 40분쯤 승객 64명을 태운 워싱턴발 로스앤젤레스행 아메리칸 항공 77편이 국방부 건물에 충돌했습니다. 사태가 워싱턴으로 확대되자 국회의사당과 백악관은 즉각 소개 명령을 내렸으며 월스트리트 증권거래소도 휴장을 결정했습니다. 곧이어 미국 연방항공국은 9시 49분 미국 전역에 항공기 이륙금지 명령을 내렸으며 비행 중인 모든 국제 항공편들은 캐나다로 착륙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9시 45분쯤 세계무역센터에서 또다시 폭발음이 들렸으며 5분 뒤에 무역센터 제2호 건물인 남쪽 건물이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공중 납치된 네 번째 항공기인 유나이티드 항공 제93편이 10시 정각 미국의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 동남쪽 130km 지점에 추락했습니다. 이 비행기는 승객 45명을 태우고 8시 1분 뉴저지주 뉴욕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샌프란시스코로 향하고 있던 비행기였습니다. 그리고 10시 29분경 세계무역센터 북쪽 빌딩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근 건물이 불길에 휩싸였고 주변 건물 붕괴 위험 때문에 구조요원까지 출입이 금지되는 통제구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110층짜리 쌍둥이 빌딩이 붕괴된 7시간 뒤인 오후 5시 15분 세계무역센터의 47층짜리 부속 건물도 붕괴가 되었습니다. 워싱턴의 국무부 건물 앞에서도 두 차례 차량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국회의사당과 링컨 기념관에 이르는 국립광장에도 폭발로 보이는 불이 나면서 전국 정부 건물에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유엔 본부와 뉴욕 증권거래소, 미국 최대 빌딩인 시카고 시어스 타워 등 주요 건물이 폐쇄되었으며 오후 1시 17분 워싱턴에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습니다. 미국 전역의 공항도 잠정 폐쇄되었으며 비행 중인 모든 비행기들은 캐나다로 향했습니다. 바로 2001년 9월 11일에 일어난 미국의 9.11 폭탄 테러 사건이었습니다. 이 테러로 인하여 3천 명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온 세계가 테러의 공포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때 그 테러의 현장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후일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비행기가 추락했을 때 온몸에 불이 붙었다고 살아난 브라이언 버드웰이란 중령이었습니다. 그는 비행기가 추락한 약 30m 옆에 있었는데 추락으로 인하여 그의 온몸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39번의 수술을 받고 지금은 회복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그 사람은 기적처럼 살아나게 되었는가? 그가 그렇게 기적처럼 살아나게 된 것은 그의 온몸이 불덩어리가 되었을 때 갑자기 천정 위에 달려있던 스프링 쿨러가 터져 물이 쏟아지면서 온몸에 붙어있던 불이 꺼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런 그가 간신히 구조가 되어 응급구조차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가는데 응급차에 탄 간호사가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하여 주기도문과 시편 23편을 이 브라이언 버드웰에게 읽어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기를 힘내세요, 힘내세요 하면서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고통과 싸워 이기고 결국은 일어났습니다. 그는 지금 미국 텍사스주의 상원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그날 입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살아가는 것에 놀라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의사의 응급처치보다 그 간호사가 들려준 말씀과 기도가 죽음의 공포로 떨고 있던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제게는 마치 주님과 저 둘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불에 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구원받은 것은 의료진의 공로라기보다는 오직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십니까? 어디에 대고 하소연을 하며 누구를 붙잡고 고통을 털어놓으십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십니까? 어디로 피하십니까? 오늘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누가 이 시편을 기록해놓은지는 몰라도 아마 다윗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봅니다. 왜냐하면 시편 121편에 흐르는 구구절절한 그 모든 내용은 다윗처럼 인생의 험한 풍파를 겪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마음의 토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첫 줄부터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사실 산은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피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명이 위협을 당할 때 산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16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서워지고 세상이 두려워진 사람들은 산에서 그들의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1991년 있었던 미국과 이라크의 걸프전쟁 당시에 이라크에는 쿠르드족이라는 힘없는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이 자신들을 도와줄 것이라고 태산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산같이 믿었던 미국이 등을 돌리자 이라크의 대통령이요 폭군이었던 사담 후세인이 쿠르드족에게 보복을 했습니다. 무참한 피해 보복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수백만의 쿠르드족은 그들의 마지막 몸을 숨기기 위하여 산을 찾았습니다. 이라크 북부의 험준한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쿠르드족의 금원이 하나 있는데 이런 금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쿠르드족에게는 산 밖에 친구가 없다. 쿠르드족에게는 산 밖에 친구가 없다.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중세 종교 암흑시대에 엄청난 종교적인 핍박이 있었을 때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원했던 왈덴스인들이 피난을 갔던 곳도 알프스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따라 이리저리 변하지만 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서 모든 것을 따뜻한 품으로 안아줍니다. 이름 모를 수많은 식물도 수많은 들 짐승들도 수많은 새들도 산에서 그들의 보금자리를 찾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소리 높이 외쳤습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온다고 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사실 다윗은 사냥꾼에게 쫓기는 사슴처럼 불쌍한 신세였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 너무도 억울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오늘날 갑자기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되돌아보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겨준 것밖에 잘못한 게 없는데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왕은 다윗에게 고마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제는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록 마지못해서 사위를 삼기는 했지만 그래도 다윗은 사울왕의 사위였습니다.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던 다윗이 당시 의지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선지자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 같았던 선지자 사무엘도 다윗을 두고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이런 암흑같은 세상, 어디 기댈 곳도 없는 다윗, 어디를 둘러보아도 솟아날 구멍도 안 보이는 이 다윗. 그렇게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암담해진 다윗이 찾아간 곳은 바로 바란 광야였습니다. 바란 광야, 그곳은 해발 2500피트나 되는 산들이 즐비했습니다. 자기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 왕과는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다윗은 바란 광야 산 속에서 비로소 마음의 안위를 얻었습니다. 다윗이 10년의 세월 동안 6개 나라의 국경선을 넘고 20여 곳의 도시로 피난을 다녔지만 그래도 그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머니의 품 같은 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피난처 대신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121편 3절로 8절 여호와께서는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너의 우편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케 하시며 또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안전한 피난처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91편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91편 1절로 4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시편 46편 1절로 3절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기자가 내린 결론은 우리의 피난처는 결국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앞길이 막막할 때 하나님께 피하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뜻하지 않은 일로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피할 수 있는 한 장소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피할 곳입니다.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좀 길기는 하지만 도피성에 관한 여호수아 20장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부지 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해 보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 성읍들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피해 보수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가 회중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성읍에 고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가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의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무리가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김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구별하였고 또 여리고 동편 요단 저편 르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벳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택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우관한 객을 위하여 선정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 살인한 자로 그리로 도망하여 피해 보수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그는 회중 앞에 설 때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성경 여호수아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열두 지파에 대한 가나안 땅의 분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민수기 35장에 나와 있는 도피성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도피성은 말 그대로 누군가가 피난을 할 장소 곧 도피할 수 있는 성을 가리켰습니다. 이 성은 제사장 지파였던 레위 지파에게 배당한 성이었는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의 세 곳, 서쪽의 세 곳을 지정하여 살인자들이 도피하여 안전을 얻을 수 있게 했습니다. 민수기 35장 11절에 보면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3절에 보면 부지 중에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마음에 작정하고 살인한 사람들이 아닌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그곳으로 피하여 목숨을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도피성의 필요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왜 이런 도피성 제도가 필요했을까요? 당시 고대 근동에는 사적 복수의 관습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그것은 곧 그 당시에는 살인자에 대한 형벌이 피해자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나 상속인에게 부과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죄의 증거가 분명하면 법관의 판결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어디서든지 죄인을 추적하여 발견한 대로 그를 죽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로 부지 중에 잘못한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할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그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생명이 보장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도피성을 세우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조건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이 도피성은 가나안 땅 어느 곳에든지 한나절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야 됐습니다. 만일 도피성이 너무 멀어서 부지중에 죄를 지은 사람이 도중에 쓰러지면 안 되었습니다. 잡히면 안 되었습니다. 잡으려고 쫓아오는 추격자에게 잡히도록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최대한 가까워서 죄인이 목숨을 건지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평탄하게 잘 손질이 되어 있어야 됐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고속도로와 같은 곳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거칠 끝 없이 달릴 수 있어야 됐습니다.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거나 풀뿌리에 걸려 넘어져서 추격자에게 잡히면 안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도피성으로 가는 모든 길목에는 반드시 안내판을 잘 설치해 놓아야 됐습니다. 도망자가 길을 헤매다가 추격자에게 잡혀서는 안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이정표가 헷갈리게 설치되어서 때때로 길을 잘못 뜨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요, 도피성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지금 도망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달려있었기 때문에 달려가면서도 한눈에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분명하고도 큰 글씨로 써놓아야 됐습니다. 그 이정표에는 큰 글씨로 도피 이렇게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네 번째는 도피성에 도착한 죄인은 자신의 죄를 사실 그대로 장로들과 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해야 됐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죄인이 도피성에 도착하면 생명을 보호받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도피성에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고의적으로 살인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만이 보호를 받아야 할 장소였습니다.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그곳에도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피성에서 그렇게 보험을 받던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를 얻어서 마침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기다리는 가족들의 봄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곳이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유일하게 목숨을 구원받을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런 도피성, 고대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피난처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언의 신에 기록된 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516쪽. 이 땅에 도피성을 마련하셨던 동일한 자비로운 구주께서는 그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사람들을 위하여 저희가 둘째 사망에서 피하여 안전함을 얻을 수 있는 확실한 피난처를 준비하셨다. 어떠한 권세도 용서를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영혼을 그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도피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조금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과 직업을 모두 버려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내어 이별을 구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습니다. 생명이 위태롭기 때문에 안전한 오직 도피성으로 피하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 다른 모든 이해관계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는 달려가다가 피곤하다고 멈춰서도 안 되었습니다. 도피자는 도피성에 도달한 그 순간까지 한순간도 긴장을 풀 수 없었습니다. 도피성에 도달하여 안전하게 성 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그의 안전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한 은신처를 찾기 전까지는 영원한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피하는 사람이 이정표를 잘못 보거나 부주의해서 도피성에 도달하지 못하면 자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에 대한 무관심과 지체로 인하여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적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을 쫓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의 속도는 대단히 맹렬해서 순식간에 우리를 뒤쫓아 오고야 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유혹에 민감하지 못하고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난처에서 보호함을 받으려 열렬히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침내 파괴자 사탄의 제물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들이 반드시 지게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제든지 도피성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도피성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때는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야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자유로워도 그리운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안전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들도 안전하게 생명을 지키며 영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고단하고 험한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도피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 속에서 자신의 도피처를 거대한 산과 같은 하나님에게서 찾은 다윗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영원히 의지할 자신의 지팡이로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다윗이 의지했던 이 땅의 모든 지팡이는 부러지는 지팡이였습니다. 자신의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은 자신을 배반하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장인이었던 사울왕은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형들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이렇게 모두 다 부러지는 연약한 지팡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견고했습니다.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쿠르드족들이 의지했던 미국의 지팡이도 한순간에 싸늘하게 배신하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팡이는 배신하는 법도 없습니다. 부러지는 법도 없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도피성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도 다윗처럼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도피성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